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는 상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포도 무역이 성행했고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했습니다. 혹 전쟁이 발발하게 되더라도 서머나는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만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구를 막으면 적들이 침입할 수 없는 천혜의 항구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지금도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에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에 이어 세 번째 큰 도시이고 지금도 여전히 포도 무역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고스 언덕을 올라가는 나선형의 둘레길은 시벨레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폴로 신전,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미어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 등이 그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었고 도서관, 공연장, 기념관들도 질서정연하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고스 언덕 정상에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고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을 황금길이라고 불렀고 서머나는 아시아의 영광, 아시아의 멸류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서머나가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예술적인 아름다운 도시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여신의 신상을 세운 최초의 도시였고 소아시아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였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시저의 신전으로 나와서 그 앞에 향을 피운 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는 증서를 주었습니다. 그 증서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증서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된다고 하는 허가증과도 같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제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정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정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시저는 그가 비록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가 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역모자로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반정부주의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까지 갈릴리의 천박한 목수 출신에 불과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마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프를 잡아들이도록 유대인들이 밀고 했고 그를 화형시킬 때가 안식일이었음에도 그를 불태울 장작을 모으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고대 도시들 가운데서 소아시아에서 서머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에 물들지 않고 주님께 물들며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게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의 후렴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생의 순간순간에는 주님이 정말 나를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심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환난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헬라어로 슬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슬리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슬리보는 둘러싸여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 여신 숭배에 대한 강요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 유대인들의 밀고와 유대인들의 관계 등이 그러한 환란들이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서서히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옥죄어 온 것을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겪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늘 한숨을 쉬고 좌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투옥시켜 감옥이 그들을 옥죄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와 재투옥시키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사도들은 그럴 수 없다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매질을 당한 후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사도들이 어떻게 여겼는지를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을 받고 환난을 겪는 것이 사도들에게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로 대변되는 로마의 가치관이 서머나 교회를 조여오게 될 때에 그것은 서머나 교회를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궁핍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궁핍이 헬라어로 푸토케이아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 될 정도의 가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머나의 도시는 참 화려했고 서머나 교회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 두 모습이 참 대조적입니다. 마치 대저택들 사이에 있는 조그만 판잣집 같은 형국입니다. 천혜의 항구 도시, 각종 신전과 도서관, 공연장이 즐비하던 서머나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는 참 가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낮음이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상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이 아주 낮아진 상태가 있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 말하는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직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정직하면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경제적 부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은 서머나의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불법과 탈법, 적법 사이를 오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에 제대로 된 상품에 적당한 가격을 매기고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온당하게 세금을 내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한 후에 그 증서를 받아야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는 많은 제약을 당해서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시저가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고백함으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겨도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서머나 교회 사람들일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서머나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찬송가 337장을 부르자고 하고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을 부를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청을 높여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불렀는데 한 여성도님은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도배를 해주고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남편분이 도배를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혼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어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했고 살림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그 성도님에게는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후에 그분의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고 자녀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또 로마의 가치관으로는 환난과 궁핍과 싸우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영원히 부요하신 분이신 주님 아래, 주님 곁에, 주님 안에 머무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환난에 처해서 바라볼 곳이 하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그 기도를 눈물로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그때 틀림없이 고통스러웠고 가난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가 주님으로 인해서 참 부요했고 행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보다 지금 겪는 환난도 적고 그때 가진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부요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영원히 부요하신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함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겪어야 했습니다. 비방을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지난 주일에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로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밝히 증언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이 단어는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넘어서 조직적 형태의 대립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짐승은 세상 권세를 뜻합니다. 짐승들이 하는 일이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과 비방 모두 블라스페미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의 답변을 요한복음 10장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천하기 짝이 없게 보이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한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 모독 역시 블라스페미아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가며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 조직적으로 계략을 짜가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밀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의 공식적인 명칭은 주님의 회당입니다. 그러나 그 회당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은 더 이상 나를 위한 모임도 아니고 나를 위한 장소도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곳에서는 아무리 많이 주님의 이름을 덜먹거려도 그곳은 더 이상 주님의 회당이 아니라 강도의 구렐과 세속적 가치관의 소굴이 됩니다. 오늘은 496번째로 맞는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면제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95개 조항을 발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면제부를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연옥에 빠져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증을 교황으로부터 받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24살 때 가톨릭 교회 신부로 서품을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사학을 가르치는 34세의 젊은 학자였습니다.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루터가 대학 사회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정성스럽게 보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마르틴 루터 신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소망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해서 대학 안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당시의 현안, 즉 면제부에 대해서 대학 내에서 학문적으로 공개 토론을 하자는 초청의 글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편지 사건, 즉 교회가 물질의 부여를 추구하는 회당이나 면제부 판매소가 아니라 주님으로 부요한 회당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진리 되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속적 즐거움이나 소유가 아니라 주님으로 부요함을 삼는 것, 그것은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2004년에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루터가 살았던 집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꾸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루터가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도 있고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벽에는 루터가 했던 말 중에서 새겨 들을 만한 것들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박물관 구경 후에 기념품 판매점에 들어가서 엽서를 몇 장 고르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념엽서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에 한 장이 그림은 없고 글자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안내문이 잘못 고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 역시 엽서였습니다. 그 엽서에는 루터가 했던 말을 써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독일어와 영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영어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He who drinks much beer, 맥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sleeps well, 잠을 잘 잔다. He who sleeps, 잠을 자는 사람은 does not sin, 죄를 짓지 않는다. And he who does not sin,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goes to heaven, 천국에 간다. 마르틴 루터. 그런데 그 아래에 괄호 속에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루터가 말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But in heaven, 그러나 천국에는 there is no beer, 맥주가 없다. And so we drink it here.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맥주를 마신다. 루터가 했던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 말을 엽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님으로 부여하려고 하지 않고 로마의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물질이라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회당, 말씀의 회당이 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욕망의 회당, 야망의 회당이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루터와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참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실상은 부유한 자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요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회당으로 날마다 가꾸어 가기만 하면 우리가 개혁을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개혁적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을 496번째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면제부 구입 여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비록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하면 영원히 부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와 이 땅 위에 있는 오만여 교회가 주님의 회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황제처럼 떠받드는 것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환난과 궁핍을 당했을지라도 주님께 부요한 자라고 칭찬과 격려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의 영적 부요함이 서머나를 바꾸고 종교개혁자들의 몸부림이 중세를 새롭게 하였듯이 우리의 신실한 삶이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며 이 사회를 맑히고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